오늘 아침 말씀은 성교에 관한 것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토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때때로 70인을 전도단으로 불리곤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메시지의 전파를 위해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단으로 특별히 임명하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사도들에게 맡기신 임무와도 유사합니다. 이 전도에 관한 일련의 지시들은 무엇보다도 선교의 목적이 복음 전파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선교의 일에 70명의 적임자를 임명하실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신자들 중이 70명이 선별된 것입니다. 또 1절은 그들을 임명하신 이가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많은 기도와 준비를 거친 뒤 비로소 주님을 위해 영혼을 구하는 전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신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지시들을 주셨는지와 또그 길잡이들을 어떻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위한 전투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둘씩 짝지어서 나갔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투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게 있어 군사 전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싱가포르에서 2년 6개월간의 군 복무 기간을 받았던 군사훈련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도 현장의 전투에 참가하는 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군대에서의 관계들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32명의 군인들로 이뤄진 소대 내에서 장병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군대로 징병된 직후 처음 몇 주간 우리들은 여러 군대 규율에 적응하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몇 달간 기본 군사 훈련을 함께 받는 동안 서로 더욱 가까워져 감에 따라 거의 형제 및 가족처럼 강한 동지의식으로 뭉쳐졌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공통 정체성으로 묶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우리들의 친구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 싸울 준비에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장병들 간의 형제애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병훈련이 점점 더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참호와 도랑을 타고 들판에서 막사를 짓고 부상자들을 돕고 총탄은 없지만 실제처럼 사격하고 적의 침입을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여러 전투 유사 상황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실제 전투에 돌입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관계는 더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하나로 함께 묶인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장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우리들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겠다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지닌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70인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즉, 한 쌍의 친구들, 한 쌍의 형제들, 한 쌍의 동지들로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끔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게 하신 명령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동역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명예 및 존귀함이 혹시라도 복음의 전파자들로 인해 심각한 지장을 초래받지 않도록 서로의 행동과 말, 그리고 접근 방식 등을 서로가 교정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갈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인 것을 유념하고 전도를 통해 영혼의 수확에 나선 자들은 항상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형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너무 거대한 규모의 선교단체들을 막는 일은 어쩌면 그 선교지 지역교회나 조직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량의 인원들을 위한 물자 조달 및 선교 팀원 한명한 명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는 이 임무의 중대성에 대해 알고서 가야 합니다. 2절에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어법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한 절박함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대한 인류를 구원이 필요한 영혼의 밭으로 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일꾼이 부족한 것을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수확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들 한명한 명이 효과적으로 일해야 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최대치로 사용해 주시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이 기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절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한명한 명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우리가 이를 오직 머리로만 이해할 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중국으로 간 가장 위대한 선교자들 중한 분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허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에 소개된 한 일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허슨 테일러의 일화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1856년 상하이에서 닝보로 항해하던 중국 배 위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청중들의 관심을 지구 반대편으로 인도하며 연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배의 탑승자 중에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허스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베드로가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단한 번도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슨과 베드로가 이 여행을 통해 우정을 쌓아감에 따라 허슨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필요들이 있음을 이야기할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배가 성기암프 도시에 다으리할 때쯤 허슨은 자신의 방에서 배가 도착하면 해변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책자들을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는 풍덩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누군가 배 밖으로 떨어졌다고 놀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갑판으로 올라갔을 때 허슨은 그의 새 친구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바로 실종자인가요? 라고 허슨이 묻자 뱃사공은 네 라고 아무런 염려의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돛을 내리지 않으려는 선장을 겨우 설득한 뒤 허슨은 배의 역간 난간을 통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베드로가 사라진 지점을 향해 헤엄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조활동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슨은 자신의 곁을 지나던 어부의 그물망을 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와서 이 부분을 그물로 훑어주세요.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라고 그는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거기까지 가는 건 불편하오. 라고 답했고, 그러자 제발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너무 늦어버릴 거예요. 라고 그가 애원했지만, 우린 고기 잡느라 바쁘오. 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놔두고, 즉각 여기로 오면 내가 후하게 갚을게요. 5달러를 드릴게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라고 허스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작소. 30달러 이하로는 우린 가지 않을 테요. 라고 답했습니다. 허슨이 말했습니다. 난 그만큼 돈은 없어요. 대신 4개 있는 전부를 드릴게요. 얼마나 있는 게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잘 몰라요. 아마 14달러 정도 될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와서 그물을 드리워 걷어올린 첫 해에 바로 그 실종자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살리려던 허슨의 모든 수고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이지요. 그 어부의 무심함이 베드로의 생명을 잃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에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고 이기적일 수 있지? 라고 묻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 어부들의 이기적 무관심을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들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 돈 혹은 다른 활동들로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는 자들을 구할 시간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영혼보다 육체가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들으며 이겨도 어부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그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내버려 두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백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한 무수한 사람들의 묘비를 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허슨 텔러가 자신의 새로 사귄 친구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애원했듯 여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간구하심이 보이시나요? 주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심한 뱃사공, 귀찮아하는 선장,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어부들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셋째로 선교로 나갈 때 중요한 세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기 위해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길을 동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일을 힘차게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자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나름대로의 면류관을 쓴 자일 수 있습니다. 명문대에서 이룬 학문적 성취의 면류관, 신학 지식의 면류관, 독선의 면류관, 지위와 계급의 면류관, 물질적 성공의 면류관 등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면류관들을 벗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공급하심에 기댈 수 있게 됩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께 원한다면 수많은 훌륭한 면류관으로 자신을 장식할 수 있었던 선교사이자 복음전도자인 시티 스터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 특권층에 속한 젊은이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유복한 영국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 중한 명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시티 스터드는 그리스도들을 위해 그가 가진 부와 명예의 모든 면류관을 버렸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에 가담한 캠브리지 대학의 일곱 선교사를 일컫는 일명 캠브리지 세븐의 일원이었습니다. 스터드는 진정한 선교사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와 그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외에 그와 그의 가족은 인도를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쇠약해진 건강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개척자로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추수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추수를 가능케 하시는 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느낌에 선교지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불려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자입니다. 추수는 주님을 위한 것임을 항상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말을 건네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있어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절 및 3절의 금식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넷째, 복음의 대상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끔 어학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효과적인 성도가 함축하는 바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닿고자 하는 자들의 고유한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서 우리는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여러 기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할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고도 말할 것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곳이요 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우리 말을 들어 알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단 CIM을 설립한 허슨 테일러의 예를 다시 주목하십시오. 허슨은 중국 스타일로 옷을 입고 중국인의 방식대로 중국 음식을 먹었고, 중국인들의 거주지에서 중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표준 중국어, 상해어, 광둥어, 닝보어 등네 가지 방언으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선교지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이 언어들이 바로 그가 닿고 싶어 했던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닝보 구어에 관한 그의 지식은 너무나 해박해서 닝보 신약 성경의 개정판을 제작해 문맹인인 중국인들도 쉽게 성경을 배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는 CIM에 속한 그의 동역자들 모두도 중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배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학 능력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이 주신 다양한 언어 능력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매피 헨리의 글을 인용하면 그것은 매우 적합하고 필요하고 유용한 기적이었다. 그 제자들의 일상적 언어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였지만 그들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받았었기 때문이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다섯째로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는 그곳에 이리들이 있는 것에 준비해야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2000년 전 70명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도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할때 그는 우리가 선교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상대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전하고 익숙한 우리와 같은 어린 양들만 만나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티스터드의 다음의 말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정된 교회와 예배의 종소리 가운데서만 살기를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옥 벌판에서 구조인물을 위해 나아가고 싶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조차도 어린 양이 늑대를 마주치게 되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저기를 지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복음의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유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어린 양의 성품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되어 이리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그렇지만 이리들 가운데로 어린 양이 되어 나가는 일은 왠지 안심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리들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 이리들에게도 사역해야 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리들도 복음의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리들과 논쟁하거나 이리들을 성질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온화함을 우리가 만나는 사나운 늑대를 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단 우리가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자일지라도 늑대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어지는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것과 또 여전히 이리들을 무서워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도 어린 양이 되어 이리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긴장되신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것이 가져올 고무적인 결과들에 대해 우리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슨의 말을 인용하면 어쨌든 양들의 사명은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양들이 매우 약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토록 사나운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를 자랑하는 것을 자연 세계에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박해자들이 늑대의 숫자만큼 희귀해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양들만큼 늘어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는 어학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늑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양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자가 표효하듯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중국에서 2주 반 동안의 휴가를 보내고 단 이틀 전에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제 조부모님 두분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국을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 문화, 현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만났던 친절한 중국인들로 인해서 말이죠. 저는 기차나 버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 흰머리 때문인지 제게도 자주 양보를 하려 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요. 또한 번은 저희 둘다 피곤함에 지친 시점에 저희는 길도 잃어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도 저희를 위해 버스까지 동승하셔서 지하철역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중국인이지만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저희는 언제나 스마트폰이 구글 번역 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음식 주문은 훨씬 쉬웠는데요. 그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필수 서바이벌 중국어 몇 문장도 연습했는데요. 예를 들어, 너무 비싸요. 관심 없어요. 이것들 한두 개 주세요. 들 쇼핑 용어들 말이죠. 하지만 가장 유용했던 중국말은 사실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제게 성교에 관해서도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제가 중국에 성교를 위해 간다면 제가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한 저는 그곳에서 주님의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될때 보다 더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기골이 장대한 중국 1위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저는 아마 자신감을 잃고 긴장한 어린 양처럼 보일 뿐 아니라 제 목소리도 생쥐처럼 힘을 잃고 그 이리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희 조상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중국어 방언들을 배웠던 허슨 테일러와 시티 스터드와 같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 8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선교를 나아갈 때 4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귀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사절의 지시는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우리 자신들의 계획과 준비의 정신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갑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금이나 충분한 자금 확보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되는지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방을 우리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로 채우느라 성경, 소책자 및 선물과 같은 사명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가방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뿐입니다. 본문은 또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긴급함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밭으로 신속히 나아가야 하고, 개인적인 인기를 추구하거나 거창한 인사를 나누고, 혹은 거리에서 험담하는 것으로 우리 일의 속도를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시간이 금인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의의 뜻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선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온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의와 진심으로 말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이리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반갑게 대하고 평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으로 왔고 또 평안을 제안하기 위해 온 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수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을 예약하고 준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환영받고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복음을 들음으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화될 준비가 된 영혼이 그 가정에 존재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이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닿지 내려 고정될 것이므로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응답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듣는 자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그들의 완고함으로 막히게 되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집안을 통틀어 한 사람도 평안히 함께할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전파한 평안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머무지 않을 것이고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즉 평안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경우에도 우리는 그 가정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 전파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평안, 즉 주님으로부터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이 되돌아오더라도 주님의 추수 명령에 있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여덟째로 우리를 맞이하는 자들의 친절을 정중히 받아들일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 의해 환영받고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친절을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그들을 잘 대접하고자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 음식들을 사용하지 말고 받음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환영할 기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를 그들에 대한 큰 민폐로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죠. 무언가를 남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아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실 것, 음식, 또 필요를 제공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로 여기고서 지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7절의 지시대로 어느 집이 제일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필요를 제공하는지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리지 말고 음식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존경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 다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음식이든지 맛이 없거나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본문 9절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지시합니다. 병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제공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해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한 민족 혹은 한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토대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고 올려집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극도의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구원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지시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복음 전하는 자들 및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할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5절에서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하셨듯이 본문의 70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70인의 전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내민 어떠한 친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지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감이나 의무도 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제한되고 거절당한 경우에도 만약 그 일꾼들이 복음을 듣고도 고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이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종종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자에게 편안한 언어의 사용뿐 아니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셨지만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고라신과 두로와 시돈 도시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다음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또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사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호의를 받아 천국에 아주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많은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따라서 지옥으로 내던져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받았고 그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바를 알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속한자가 되어서 살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신다면 그에는 오직 단 하나의 나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의 일꾼들에 의해 사역의 혜택을 받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대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그의 전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입으로 말해지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들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천국의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는 본문의 16절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교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가르치십니다. 어떤 선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신들의 수고 혹은 스스로의 통찰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을 위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이들은 자신들의 성교로 인해 세워진 건물과 교회의 크기들로 선교의 수고의 위대함을 잘못 측정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70인의 일꾼들의 경우 그들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귀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고 선교 여행에서의 끔찍한 경험과 고초 혹은 자신들이 마주쳤던 이리들에게서 물린 상처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서 외치며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그 70인들에게 성공적인 선교와 관련해 얻게 된 기쁨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더욱 기뻐할 것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사가 세상으로부터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역경과 외로움을 겪으시고 가정과 가족의 희생이 따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다른 삶의 열망들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크고 훌륭한 상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구하시는 것을 듣는 자입니까? 허슨 테일러와 존 성,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두 선교사들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중국인들의 언어 및 문화를 공부한 영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또 시티 스터브는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운동선수로 두각을 나타낸 자였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배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모두가 신신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추수하기 위해 기꺼이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투를 이어가며 많은 고난을 감내했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 맞서 싸웠으며 자신들의 삶을 다각도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들 개개인 및 교회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도전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또 우리는 전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전임 선교사들이 길러질까요? 하나님의 추수밭에 나아가 일할 자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들의 일과 안위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주님의 추수밭에 나가진 않고 그저 편하게 이곳에서 살게 될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에게 또 전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언제나 선포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기억하시고 우리 귓가에서 항상 맴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귓가에 맴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